어제 그저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두 명을 차에 태우고 제자훈련 수련회 장소로 차를 몰고 한강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차가 금요일 오후라서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금요일이 좋니? 일요일이 좋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금요일 오전이 좋습니까? 일요일 오후가 좋습니까? 대부분 금요일 오전이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두 청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전은 여전히 우리가 일로 바쁘고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 오후는 몸이 편안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금요일 오전이 좋고 일요일 오후가 안 좋죠? 네, 금요일 오전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쉴수 있어, 놀수 있어 라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더 나아가 금요일 저녁에는 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몸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다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희생해야 될것 감내할 수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좋은 스펙을 쌓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꿈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같은 거냐? 저는 여러 사람들의 꿈을 들어보면서 한 번도 이런 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위대한 도둑이 될 거야. 나는 정말 탁월한 강도가 될 거야. 나는 정말 한 10번 정도 사업 실패하는 그런 실패 전문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런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품는 꿈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나쁜 꿈 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꾸는 꿈을 긍정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귀한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도 그 꿈을 응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꿈을 소원이라고 자주 표현하는데요. 우리 시편 10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을 만족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귀한 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이 우리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왜요? 꿈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 꿈을 꾸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꿈을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꿈이 우리를 다시 파괴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꾸는 꿈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꿈은 불완전합니다. 이 좋은 꿈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염된 꿈을 꾸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왜곡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예배하게 됩니다. 꿈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그 왜곡된 꿈,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분은 1971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람이 두 살 때 이혼했습니다. 현모호스라에서 자라나다가 어머니가 곧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해서 이혼합니다. 또 어머니 스라에서만 어렵게 자라납니다. 이 소년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다행히 이 소년에게는 운동신경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대표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청소년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야를 사이클로 바꾸게 됩니다. 미국 대표로 나가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사이클 선수에게 치명적인 고환암이 발견됩니다. 선수 생활을 접고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항암제를 계속 맞아가면서 재활훈련을 거듭해 갑니다. 왜? 성공에 대한 꿈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재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명한 사이클 경기인 투르드 프랑스에서 7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해마다 각 스포츠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을 이 사람이 휩쓸었습니다. 특히 그 암을 이겨냈다는 전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연도 했습니다.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최근에 이 사람의 모든 기록과 받은 상이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로 모든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금지 약물을 그동안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던 스포츠맨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리로 나라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암스트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꿈, 훌륭한 스포츠맨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 자체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꿈, 그 꿈이 우상이 되는 순간 꿈이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꿈이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더 존경받는, 더 추앙받는 선수가 되기 위한 과도한 꿈에 대한 집착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꿈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없는 꿈은 그 꿈을 성취한 듯 보여도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갈증만을 주게 됩니다. 꿈 하나를 성취한다 해서 결코 끝나지 않는 갈증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충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꿈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꿈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꿈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추구하는 꿈이 있다면 이 내가 꿈꾸는 꿈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나의 꿈이 우상숭배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것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이거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받으려 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다섯 번째, 그것을 잃으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나의 반응이 불안하고 분노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꿈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낸 꿈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매몰시켜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한 꿈으로 쫓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의 작은 꿈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의미가, 가치가 있는 꿈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이어서 가문을 이어서 후계자로 아들을 삼는 것. 그것이 고대 사회 사람들의 보편적인 영광이자 또 사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심지어 75세 할아버지가 다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을 후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25년 정도가 흐릅니다.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들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00세 때 얻은 노년의 너무 귀한 아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들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꿈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추구했던, 25년 동안 기다렸던 꿈, 그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그래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너의 꿈 나에게 다시 돌려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너의 아들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잔인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왜곡된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아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꿈은 아브라함을 갉아 먹게 됩니다.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 자존감, 정체성이 좌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정점에 섰을 때 타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참 귀한 기대했던 어르신들이 말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젊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선물, 이삭과 같은 귀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상이 그들의 삶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꿈은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어떤 특별한 계획, 선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결단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나무 장작을 불에 태워야 되니까 나무 장작을 그 아들의 등에 지웁니다. 3일 동안 걸어가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땅에 펼치고 그 위에 아들을 누웁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그만하면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야 다시 제자리를 찾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과도한 사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아들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자식에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어서 자신도 망치고 자녀들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불행하게 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흔들어 놓으심을 통해서 그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우리의 삶에 의욕을 줍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품는 그 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꿈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 꿈은 파랑새와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꿈 때문에 만족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 우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꿈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꿈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갈기갈기 찢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제물로 받으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은 후 수천 년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산에서 또 다른 외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외아들도 등에 나무를 쥐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꿈의 자리에 온전히 모실 때 우리의 헛된 꿈, 우리의 헛된 우상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그 꿈으로부터 파생된 건강한 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니 이제 당신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알겠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새로운 꿈을 꿉시다. 예수님의 꿈을 꿉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꿈 대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그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진정한 꿈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